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VOA 새벽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양국 간 잠재적 협력 분야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백악관이 27일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과 중국 양자관계에서 두 정상이 논의해야 할 일이 매우 많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두 정상 간 전화통화의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수일 내 이뤄질 것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전화통화가 28일 이뤄질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양국 간 의견이 엇갈리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통화는 의미가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미국이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또 마찰과 긴장을 빚는 문제도 분명히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과의 핵합의가 가까운 장래에 복원될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미국 백악관의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브렛 맥거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중동 아프리카 조정관이 지난주 싱크탱크 전문가들과의 전화회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담에 참가했던 소식 통지를 인용해 27일 보도했습니다. 맥거크 조정관은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 교착 상태가 타개될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플랜 B를 수립해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란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맥거크 조정관은 이란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와의 내부 논쟁에서 합의를 원하는 이란 측 인사들을 돕기 위해 미국이 추가 제안을 하길 바란다는 관측이 있다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란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독일 등과 지난 2015년 핵 개발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임 미 행정부가 합의 탈퇴를 선언하고 제재를 복원하자 우라늄 농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러브그로브 영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서방이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소통 단절로 인해 핵전쟁 가능성이 커졌다고 경고했습니다. 러브그로브 보좌관은 27일 미 워싱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웨비나 행사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냉전 시기에는 소련과 북대서양조약기구라는 거대한 두 세력으로 양분되어 걱정스러운 충돌이 없지는 않았지만 오늘날 존재하지 않는 정책 기조에 대한 공동의 이해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과 이란은 물론이고 러시아와 중국의 기조도 불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러브그로브 보좌관은 중국을 겨냥해 오늘날 우리는 미래의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다른 국가들과 같은 기반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하기로 한 결정을 영국이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러브그로브 보좌관은 전 세계가 잘못된 판단에 따른 무기 사용을 막기 위해선 대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타이완이 연례 군사훈련인 한광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군용기 3대가 지난 26일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습니다. 타이완 현지 매체인 타이완 뉴스는 27일 타이완 국방부를 인용해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젠홍 7 전폭기 2대와 Y-8 초계기 1대가 타이완 남서쪽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서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타이완군은 전투기를 발진하고 무선경보를 발령하는 한편 중국군 항공기 추적을 위해 방공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중국은 한광훈련이 시작된 지난 25일에도 젠-16 전투기 1대와 Y-8 초계기 1대 등 군용기를 타이완 남서쪽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진입시켰습니다. 중국은 이번 달에만 전투기 28대와 전폭기 4대, 폭격기 1대, 헬리콥터 2대, 정찰기 27대 등 총 62대의 군용기를 동원해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침범했습니다. 레바논은 악화하고 있는 식량안보 위기에 맞서기 위해 곡물 저장고 두 곳을 새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레바논 경제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아민 살람 경제부 장관은 27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국가와 국제기구들이 1억 달러의 비용이 드는 새로운 저장고 건설에 대한 자금 지원과 입찰에 관심을 표명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살람 장관은 지난 6월 유럽 재건개발은행이 북서부 지중해변 도시 트리폴리 항구와 동부 주요 농업지대인 베카에 곡물 저장고를 건설하는 데 대한 기술적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승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금요일 새벽 VU 출발 뉴스 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라자루스 등 북한 정부 연계 해킹 조직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1천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 한국을 향해 군사적 위협을 하며 공개 비난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에도 일부 핵시설을 계속 가동하는 것으로 관측됐다고 국제원자력기구가 연례 보고서에서 지적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모든 지역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새벽부터 저녁 사이 대부분 지역 소나기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라자루스 등 북한 정부 연계 해킹 조직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1천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 정부가 관련 정보에 대한 보상금을 두 배로 올린 겁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운영하는 테러 정보 신고 보상 프로그램인 정의에 대한 보상이 26일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 제보자에 대한 포상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북한 연계 악의적 사이버 활동과 사이버 위협 행위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1천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안다리엘, APT-38, 블루노로프, 평화의 수호자, 수키김, 라자루스 등 북한 정부와 연계된 악의적 사이버 조직에 대한 정보입니다. 대부분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오른 조직입니다. 또 미국의 컴퓨터 사기 및 남용법을 위반하며 미국의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에 관여한 이들과 관련된 정보도 포함됩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 4월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하는 자금을 창출하는 정보기술 IT 요원들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과 금융활동에 관한 정보에 최대 500만 달러를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3개월 만에 포상금 최고액을 2배 늘린 것으로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대한 미 정부의 관심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미 정부는 근래 들어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대한 잇따른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의 리사 모나코 부장관은 지난 19일 북한 정권 소속의 해커들이 미국 의료기관들의 랜섬웨어 공격을 하고 몸값으로 탈취한 약 50만 달러와 이 자금을 세탁하는 데 사용된 암호화폐를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지난 4월 북한 정찰총국 지휘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해킹그룹 라자루스와 연관된 이더리운 지갑 등을 제재 대상에 올렸고 5월에는 북한 IT 인력의 위장 취업을 경고하는 정부 합동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 공개된 UN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20년부터 21년 중반까지 북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등 최소 3곳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모두 5천만 달러 이상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암호화폐 분석업체 미국 체인얼리시스는 북한이 지난해 탈취한 암호화폐가 약 4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앤 뉴버거 사이버 신기술 담당 부차관보는 20일 북한의 이 같은 악의적 사이버 활동과 관련해 북한은 국가를 가장해 수익을 추구하는 범죄 조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의 핵 공격 가능성이 예전에는 이론적인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현실이 됐다고 척 헤이글 전 미국 국방장관이 평가했습니다. 헤이글 전 장관은 27일 VOA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미국이 한국과 함께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헤이글 전 장관은 일각에선 북한이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과 관련해선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관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출신인 헤이글 전 장관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제24대 국방장관을 지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헤이글 전 장관을 인터뷰했습니다.
헤이글 전 장관님,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유사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했고 29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확장 억제 실행력 제고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력을 어떻게 더 강화할 수 있을까요?
I was just in Seoul, South Korea about 10 days ago for the Chosun Asian Leadership Conference and had an opportunity to
저는 최근 서울에서 열린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에 참석해 여러 한국과 아시아 고위 당국자들과 지도자들의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질문에 답하자면 미한 관계의 전략적 초점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1953년에 시작된 양국 관계는 매우 강력한 관계로 발전했고 단지 군사적 측면뿐 아니라 경제, 무역, 외교에서도 전략적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물론 국방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근 한국과 미국의 F-35 전투기들이 함께 비행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계속해서 연합훈련을 진전시키고 있으며 이는 신흥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핵심입니다.
전략적 초점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확장 억제 강화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북한의 잦은 도발과 중국의 강압적 행동을 감안할 때 그렇습니다. 장관님은 현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Well, it's the reality that we're living with. The world is more dangerous today than I think it's ever been. Certainly since World War II.
그것이 우리가 처한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제2차 세계대전 이래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합니다. 한국에 대한 북한과 중국의 위협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한국 국방장관이 29일 오스틴 장관을 만날 텐데 이러한 회의를 통해 새로운 무기 플랫폼을 논의하는 것, 새로운 국방 전략을 짜는 것, 그리고 외교와 경제 전략을 함께 세우는 것은 모두 억지력을 강화합니다. 동맹은 핵심적으로 중요하며 일본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본은 그 자체로서 매우 중요한 나라며 2차 대전 이래 미국의 강력한 동맹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해결해야 할 이견이 있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중국과 북한이 제기하는 더욱 큰 위협에 집중해야 합니다. 인도태평양에서 호주라는 미국의 강력한 동맹도 있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이 강력한 억지력을 구축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셨다고 했는데요. 미국으로부터 더욱 강력한 확장 억제 공약을 받고 싶어하는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미국이 현재 제공하는 확장 억제에 대한 의심이나 불안이 있었습니까?
Well, I did pick some of that up. I had an opportunity to meet with Foreign Minister Park in Washington about a month ago. Spent some time with him, and I know.
저는 그런 점을 일부 느꼈습니다. 저는 한 달 전 미국에서 박진 외교장관을 만났습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이래 여러 다른 기류가 있고 윤 정부는 북한, 중국 등의 위협에 대응하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 지도부 사이에 일부 우려를 파악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미국의 공약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확신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장기적인 공약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압도적인 현안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더 확신을 줘야 하고 실제 현실에서뿐 아니라 한국인들의 인식에도 확신을 더 줘야 합니다. 이번 주 열리는 회의들이 확신을 주는 일에서 도움을 줄 것이며 양국 의원들의 교류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미국이 한국에 확신을 더 주는 부분에 있어서 헤이글 전 장관님께서는 작년 핵 확산 방지와 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이라는 보고서에서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나토식 핵 공유 제도, 재래식 핵무기, 이중용도 무기 체계 증강 배치, 동맹 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언급하셨는데요. 아시아 핵 기획 그룹 창설도 제안하셨죠. 어떤 방안이 가장 적절할까요?
Well, I think we're at a point now in the world, in our relationship, in the threats that South Korea is.
현 시점에서 한국, 미국 전 세계가 직면한 위협을 감안하면 우리는 미래를 대비하는 방식으로 여러 다른 선택지들에 대해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제가 언급한 세 가지 방식 이외의 다른 방법들도 생각해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아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어떤 일들이 진행 중인지 충분히 알고 있고 과거에 목격한 일들, 책임졌던 일들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 억지력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위협에 더욱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 세계는 10년 전, 5년 전과 다릅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하는 일을 보세요. 한국 근처에는 중국과 타이완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은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면밀히 연구하고 있고 타이완과 중국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주변의 전략적 초점과 억지 문제의 한 부분에 불과하죠.
지난해 보고서에서 아시아 핵 기획 그룹 창설을 제안하셨습니다. 나토 회원국 국방장관들이 참여하는 조율기구와 같은 개념으로 핵무기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과 핵 전략을 논의할 목적이죠. 아시아 핵 기획 그룹의 직접적인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Something like that. And again, I don't have the details of it, and I'm not an expert on any of this, but it would give both countries an opportunity to look at options.
저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것은 북한이나 중국의 핵 공격의 현실을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선택지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핵 공격은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어떻게 대응할지 계획하고 전략을 세울 수 있죠. 물론 우리는 과거에 이런 일들을 해왔고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개연성과 위협의 직접성이 그 어느 때보다 실제적입니다. 예전에는 이론적인 수준에서 생각하고 논의했죠. 함께 마주앉아 핵 위협에 집중할 수 있는 실제적인 프로그램, 실제적인 새로운 작전과 증강, 훈련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시작점이기 때문이죠. 함께 계획하고 합의하고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북한이 한국에 대해 핵 공격을 할 때 미국이 핵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재래식 수준의 방어 이외에
I think that's in a realm of what ifs that you plan for, that you look at. I mean, we plan for that. We train for that. We always are looking at.
그것은 계획을 세우는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계획하고 훈련합니다. 우리는 가정적인 상황들을 언제나 미리 내다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 훈련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조약을 맺고 있기에 한국을 방어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공격일지라도 핵 공격이든 재래식 공격이든 미국이 개입하게 됩니다. 저는 한국을 위해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일지 한국 스스로 핵 능력을 가질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지 등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은 아직 이론적인 범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면밀히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날 위협이 너무나 실제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국과 함께 억지력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일본도 한국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고 일본도 취약합니다. 일본도 이 대화에 참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300마일 반경의 전술 핵무기일 뿐이야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만일 핵무기가 어디에선가 사용된다면 그것은 전술 핵무기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더 큰 핵무기가 동원된다는 뜻인가요?
Sure, because if one country is attacked and South Korea being attacked, we have a treaty with South Korea.
물론이죠. 우리는 한국과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일각에서는 제한적이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한 국가가 공격받으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 반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고조되는 것입니다. 전술 핵무기가 동원됐을 때 전쟁이 고조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현실 세계에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의 2월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71%가 자체 핵무기 개발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That's South Korea's decision. Because if that occurs, and I'm not saying that's right or wrong, but it's South Korea's decision.
그것은 한국의 결정입니다. 저는 그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결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이 그런 결정을 내리면 한국은 핵무장 국가가 되고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옳은 결정일 수도 있겠죠. 글쎄요. 그렇기 때문에 핵 기획 그룹 등을 통해 미국과 한국이 대화를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도 그 과정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일본도 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고 일본에서도 핵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너무 깊이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고 모든 내밀한 구상을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국가가 핵무기를 생산하겠다고 결정하면 그것은 큰 결정이고 모든 것이 바뀝니다.
어떤 점이 바뀐다는 것인가요?
Well, you're a nuclear power and you are a threat. You are a nuclear threat to North Korea.
당신이 핵 국가가 되고 핵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북한과 중국은 물론 다른 국가들에도 핵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핵무기를 보유하면 다른 국가들의 외교적 반응, 인식이 달라지고 동맹들이 다른 방식으로 대오를 형성합니다. 경제관계와 무역이 바뀝니다.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고 중대한 일입니다. 한국 지도자들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국민들의 결정이고 한국은 우리와 협의를 할 것이며 우리는 최선의 조언을 줄 것입니다. 저는 바이든 정부의 공식 입장을 알지 못하며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지난해 12월 타이완의 유사는 일본의 유사이며 일미동맹의 유사이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는데요.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경우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한국군도 타이완을 수호하는 미군을 지원해 군사 개입을 하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Well, I don't think that the language in the treaty itself puts that obligation on South Korea. I think again I go back to what I said earlier.
상호 방위 조약의 문구가 한국의 그런 의무를 지우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하지만 앞서 여러 번 강조했듯 동맹이 함께 협력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베 전 총리가 정확했습니다.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고 공격하면 일본은 바로 그 옆에 있고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도 같은 상황입니다. 조금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바로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전 지역에 관련된 것입니다. 중국과 타이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을 포함한 모두가 관여할 것이고 매우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맹들이 함께 이런 상황들을 함께 생각하고 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이견은 제쳐두고 우선순위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타이완과 공식 외교 관계는 없지만 타이완의 자유와 독립을 존중합니다. 이 문제를 역내 다른 국가들을 배제한 채 단독으로 고립돼서 접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럽의 나토와 같이 동북아시아에도 미국, 일본, 한국의 다자 안보 동맹이 가능할까요? 미국이 원하는 것입니까?
It's got to be more than what just the U.S. wants. I mean, the U.S. would have a position on that, I'm sure. And again, I have not talked to
미국이 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나 오스틴 장관과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 한국 등 모든 유관국들이 중국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납득이 되면 탐색해야 하지만 미국이 결정을 내려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가치 있고 의미가 있으려면 모두의 이해관계가 맞고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그때만이 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현 가능성은 검토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아시아의 몇몇 국가들에게는 맞는 선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일에 완전한 즉각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쁜 결정으로부터 회복하고 수정할 수 있는 오차 범위가 없습니다. 그런 날들은 지났습니다. 우리 모든 자유국가들은 올바른 첫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협의,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한 현실 직시, 제가 지난해 제안했던 모든 선택지들, 그리고 기자가 언급한 그 방안, 이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각국에 달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척 헤이글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 방안과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안보 전략에 대해 들었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 한국을 향해 군사적 위협을 하며 공개 비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북한 최고 지도자로선 이례적으로 높은 수위로 윤석열 한국 정부를 비난해 한반도 긴장이 한층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인 27일 부인 리설주와 함께 평양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탑 앞에서 열린 한국전쟁 정전협정일, 즉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해 연설을 했다면서 연설 전문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미국과의 그 어떤 군사적 충돌에도 대처할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언한다며 미국이 북한의 이미지를 계속 훼손시키고 북한의 안전과 근본 이익을 엄중히 침해하려 든다면 더 큰 불안과 위기를 감수해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미제는 동맹 강화라는 미명하에 한국을 추동질해 자살적인 반공화국 대결로 떠밀고 있다고 했고 미한 연합훈련에 대해선 자신들 무력의 일상적 행동을 도발로 오도하면서 벌이는 이중적 행태라고 비난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 위원장이 미 제국주의라는 노골적 표현을 동원하면서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북한의 핵 보유는 정당하다는 논리를 거듭 주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교수는 김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핵 보유국 지위 확보라는 목표를 위한 행보로 다음 달 미한 연합훈련을 전후한 7차 핵실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적대시 정책이라는 게 철회할 수 없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회할 수 없으니까 자신들은 핵을 보유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번 전체적인 내용도 자신들은 핵 보유를 분명히 할 것이고, 그리고 그의 7차 핵실험이랑 연계해서 얘기한다면 결국 7차 핵실험을 통해서 방점을 찍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매체들이 최근 미국의 전략무기 전진 배치나 미한 연합훈련 강화 등을 핵 선제 공격 연습 차원으로 규정하면서 군사적 압박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선임 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의 발언은 다만 당장 전략 도발에 나서겠다는 의미보다는 방어적 성격이 더 강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이제 북한이 핵실험 동향을 보이니까 여기에 대한 압박이었는데, 북한은 이걸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대화나 협력보다는 강경책을 구사하는 걸로 판단한 것 같고요. 따라서 이런 행보가 계속 된다면 자신들이 핵 무력 고도화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당장 핵실험을 한다 이런 것보다는 바이든 정부의 공세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예고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김 위원장은 또 한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윤석열 정부를 직접 비난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직함없이 부르며 비난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국 정권과 군부 깡패들이 선제적으로 북한 군사력의 일부분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천만에라며 그러한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며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의 핵전쟁 억제력 또한 절대적인 자기의 힘을 충실히, 정확히, 신속히 동원할 만전태세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윤석열이 집권 전과 집권 후 여러 계기들의 내뱉은 망언들과 추태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한 연합훈련과 관련해 한국이 미국의 핵 전략 장비를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며 핵 보유국 턱 밑에 살아야 하는 숙명적인 불안감 때문이라고 조롱조로 위협했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삼축체계 구축에 대해서도 한국은 군사적 열세를 숙명적으로 감수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언제든 절대로 만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김 위원장의 대남 비난에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김 위원장이 윤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한국 정부에 대해 위협적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한국 정부는 일관되게 밝혀온 것처럼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판단을 마치고 나온 예상된 반응이라며 북한은 이를 계기로 대남 공세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입니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북한의 핵 미사일 군비 증강에 대해서 보다 원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한미 군사훈련 같은 것들을 2018년 이전으로 다시 재복원하는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대한 상황 변화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북한이 강대강 협박으로 입장을 취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 정부 소식통은 2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정부가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담대한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안다며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이런 한국 정부의 행보를 견지하고 남북관계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선제적인 메시지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담대한 계획은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 맞춰 정치, 경제, 군사 등 분야에 과감한 상응 조치를 제공하는 내용의 윤 대통령의 대북정책 구상으로 현재 미국 등 관련국과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김 위원장의 발언 수위가 높은 것은 외부 위협을 크게 부각시켜 경제난에 신음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결속을 다지려는 정치적 계산의 결과로 풀이했습니다. 김 교수는 김 위원장의 발언을 계기로 남북 간 국지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승절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에 대한 어떤 압박을 주는 메시지를 던졌으니까 북한 군부 입장에서는 대남 공세적인 태도를 강화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러는 과정이 결국은 남한과의 어떤 충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 충돌은 결국 남북관계를 극도로 경색시키면서 긴장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긴장을 높여서 북한은 어떤 이익을 보느냐? 내부 결속 이익을 보는 거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한국 군 당국은 현재 북한군은 하계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이 지난해에도 일부 핵시설을 계속 가동하는 것으로 관측됐다고 국제원자력기구가 연례 보고서에서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핵활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유감이라는 입장도 거듭 표명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북한의 지난해 핵활동과 관련해 일부 핵시설은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일부 시설에서는 활동이 계속되거나 추가 개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IAEA는 오는 9월에 열리는 총회에 제출한 2021년 연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각국에 대한 IAEA의 핵 검증 활동을 총정리한 것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핵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기존의 평가를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지속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IAEA가 영변단지 등 북한의 관련 시설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설이나 위치의 운영 상태, 구성과 설계 특징, 또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성격과 목적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지난 8월 IAEA 이사회와 9월 총회에 제출한 북한 안전조치 적용 보고서를 상기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북한에 대한 현장 검증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IAEA는 각국이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준수하고 IAEA 핵 안전 조치를 이행하는지 검증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9년 북한의 일방적인 요구로 철수한 이후 북한 핵시설에 대한 현장 검증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핵 검증 국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없다고 이번 보고서에도 명시했습니다. 다만 IAEA는 2021년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진전 상황을 계속 감시하고 안전조치와 관련해 가용한 모든 정보를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IAEA는 지난해 이사회와 총회 등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서 5메가와트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징후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영변 시설에서 원심 분리기 시설의 부속 건물 건축을 포함해 새로운 건설 활동이 계속되고 있음을 관찰했으며 강선 단지와 평산 우라늄 광산에서 활동 징후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당시 북한이 핵 프로그램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달 열린 IAEA 이사회에서는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 중 하나가 다시 개방된 징후를 관찰했다며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올해 IAEA 총회는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IAEA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주일 미군은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최고의 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매일 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과 양자간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일 미군은 27일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가능하게 하고 모든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준비태세를 보정하기 위해 매일 모든 영역에 걸쳐 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일 미군 공보실은 북한의 7차 핵실험과 중대한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준비태세와 관련한 VOE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동맹국인 일본과 양자간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일본에 대한 조약 의무를 이행하고 영내 평화와 안보를 지원하기 위해 계속 열심히 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방사정포 등 20차례 무력 시위를 벌인 가운데 미일 양국은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일본 자위대와 키네치, 레졸루트 드래곤, 콤노스, 노블퓨전, 말라바 등 다양한 양자와 다자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여전히 무게를 두고 있는 가운데 강력한 대응 방침과 함께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아일랜드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일랜드 외무부는 27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적극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아일랜드 외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아일랜드는 북한의 핵실험 재개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올해 북한이 실시한 용납할 수 없는 미사일 시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응을 포함해 우리는 안보리에서 이 문제에 관해 적극 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아일랜드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룰 것도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아일랜드 외무부 대변인은 올해 2월 유엔 안보리 의장국에 북한 상황을 안보리 논의 의제로 남겨둘 것을 요청하는 공동서한에 아일랜드가 서명했다며 이는 안보리 차원에서 인권 문제를 비롯한 북한 관련 현안들을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비공개 회의를 개최했으며 아일랜드는 회의 뒤 미국, 영국, 프랑스,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일본 등 7개 나라와 함께 북한 인권 유린 실태를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안보리는 2014년 이후 6번 북한 인권 관련 회의를 열었습니다. 아일랜드 외무부 대변인은 유엔과 다른 국제 포럼을 통해 북한 인권 상황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며 아일랜드는 북한 정부가 모든 인권 침해를 중단하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무에 협조하며 서명한 인권 조약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아일랜드는 안보리가 ICC에 북한 상황을 회부하는 것을 계속 고려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을 가장 강력히 규탄할 내용을 담은 유엔총회 결의 75-190호를 환영하는 결의안을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일랜드 외무부 대변인은 또 북한이 지원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주의적 접근을 허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며 유엔 안보리와 안보리 산하 1718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일랜드 외무부 대변인은 또 북한이 지원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주의적 접근을 허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며 유엔 안보리와 안보리 산하 1718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아일랜드의 미홀 마틴 총리는 지난 20일 일본 도쿄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포함해 영내 불안정을 초래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들을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이어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 다른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들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두 정상은 관련 제재들의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북한이 안보리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핵확산 금지 조약 NPT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안전조치를 전면 이행하며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에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모든 인권 유린을 중단하고 납치 문제를 즉각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해군은 28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8,200톤급 이지스 구축함 정조 대왕함 진수식을 거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축함은 오는 2024년 말 해군에 인도돼 전력화 과정을 마치고 실전 배치됩니다. 정조 대왕함은 한국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의 1번 함이자 한국 해군의 네 번째 이지스 함으로서 세종 대왕급 이지스 함보다 600톤가량 커졌을 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요격용 수직발사대 능력과 무장력, 스텔스 기능 등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해 탄도미사일의 탐지와 추적뿐 아니라 요격 능력까지 보유해 해상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해상기반 기동형 3축체계 핵심 전력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해 탄도미사일의 탐지와 추적뿐 아니라 요격 능력까지 보유해 해상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해상기반 기동력 3축체계 핵심 전력으로 기능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미국 워싱턴 DC 한국전쟁 기념공원 추모의 벽 제막식이 27일 미한정부 인사와 참전용사, 유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미국 정부 대표는 미군과 한국군의 희생이 번영하는 한국과 강력한 미한동맹의 초석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9주년을 맞은 27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국전쟁 추모의 벽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2015년 추모의 벽 건립 법안이 미 의회에서 발의된 후 7년 만입니다. 워싱턴 DC 한복판 한국전쟁 기념공원에 들어선 추모의 벽은 한국전쟁의 미군 전사자와 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지원단 카투사 전사자들의 이름을 새긴 기념비입니다. 검은 화강암 재질의 추모의 벽에는 미군 36,634명과 한국군 카투사 7,174명 등 총 43,808명의 이름이 알파벳 순서에 따라 빼곡히 새겨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미국과 한국 정부 대표단과 참전용사, 유족, 보훈단체, 한인단체 관계자 등 약 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미국 정부를 대표해서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 더글러스 엠호프 변호사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참석하지 못했지만 전날 발표한 한국전쟁 정전협정 기념일 선포문에서 미군 장병들의 용기와 희생, 지속되는 미한동맹과 자유로운 한국을 기념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세컨드 젠틀맨 엠호프 변호사는 제막식에서 우리는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용감히 함께 싸운 미국인과 한국인들의 희생을 기린다고 말했습니다.
We commemorate the sacrifice of those Americans and Koreans who bravely fought together.
그러면서 그들의 희생이 번영하는 민주주의 한국과 강력하고 깨지지 않는 미한 동맹을 위한 초석을 놓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추모의 벽 건립 사업을 관장한 한국전쟁 참전용사 추모재단의 존 틸러리 이사장은 추모의 벽에는 미군 배속 한국군 지원단 전사자의 이름이 미군과 분리되지 않고 함께 적혀 있다며 그들은 미군 부대에서 미군 장병들과 함께 싸우다 죽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Wall of Remembrance has inscribed on it, Korea augmentees the United States Army integrated on the wall.
주한미군 사령관 출신의 틸러리 이사장은 매년 400만 명의 방문객이 워싱턴 DC를 찾는다며 추모의 벽은 자유의 가치를 알리는 기념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이종섭 국방장관과 박민식 보훈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박민식 보훈처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4월 작고한 고 윌리엄 웨버 대령을 추모했습니다.
추모의 벽 건립에도 크게 기여하신 고 윌리엄 웨버 대령님의 영전에
고 웨버 대령은 6.25 전쟁에서 오른팔과 오른다리를 잃었으며 전역 후에는 미국 워싱턴 DC의 한국전쟁 기념공원과 추모의 벽 건립을 주도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제막식에 참석한 80, 90대 한국전 참전용사 50여 명은 뙤약볕이 내리쬐는 무더위 속에서도 두꺼운 정복을 입고 행사 내내 자리를 지켰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참석한 93살의 참전용사 찰스 마블리 씨는 추모의 벽이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한국전쟁은 잊혀진 전쟁이 아니라 잊혀진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It means a great deal because it really is not a forgotten war. It's a forgotten victory.
또 한국전쟁과 미국의 참전이 없었다면 세상이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아시아에서 공산주의의 침략을 막아냈다고 말했습니다. 92살의 참전용사 스태포드 실버먼 씨는 한반도가 분단돼 북한 주민들이 현재 한국 국민들과 같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리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Sorry that it split up and I'm sorry that the northern people
참전용사와 유족들은 행사 후에도 추모의 벽 앞에서 전사자들의 이름을 읽어보며 한참 동안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이곳 워싱턴의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27일 준공식을 가진 추모의 벽은 한국 정부와 국민이 대부분의 기금을 지원해 건립됐습니다. 한국 정부를 대표해 워싱턴을 방문 중인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26일 VOA와 인터뷰에서 추모의 벽에 한국군 카투사 전사자 명단이 포함된 것은 미한동맹의 가치와 자유정신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전에 참전한 미군의 희생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박 처장을 인터뷰했습니다.
정부 대표단이 이번에 그 워싱턴을 찾게 된 그런 네. 목적, 네. 그런 취지가 어디에 있으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7월 27일 추모의벽 행사에 네. 이제 참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네. 뭐 더불어서 이번에 지금 미국의 사회 역사 우리 교사분들 또 그분들이 이 한국전에 대한 어떤 가치 네. 또 그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기억해야 될 그런 자료 뭐 이런 거를 이제 아카이브로 만들어 그런 네. 점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표하고 네. 또 그분들의 그런 노하우나 여러 가지 경험들 소중한 네. 경험들을 공유를 해서 네. 저도 또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한테 좀 전파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네. 특별히 이번에 추모의 벽 중에 또 한국 정부나 한국인들 또 여기 한인들, 크레인 아메리칸들도 많이 그 좀 네, 펀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아 정말 뭐 저는 그 중요한 그런 가치가 있다. 뭐냐면은 우선 내셔널 몰에서 네. 미국이 중심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미국 군인 이외에 어떻게 보면 유일한 지금 사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카츄샤가 같이 전사자들이 명기가 됐다는 것은 네. 이것은 한국, 미국, 한미 동맹의 심볼이 될 네. 수가 있는 그런 장소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향후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 또 미국의 젊은 세대들한테까지 한미동맹의 가치 그리고 자유와 평화의 그런 가치가 네. 이어질 수 있도록 아마 이번에 그 추모의 벽이 행사가 큰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번에 첫 행사를 첫 일정을 보니까 그 외버전 대령 예. 이 추모의 벽을 또 추진하셨던 분이시기도 한데 예. 또 댁도 방문하고 문표도 달아드렸는데 네. 어떤 좀 의미가 있을까요?
아 정말 제가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네. 바로 웨버 대령님 자택을 방문을 해서 네. 감사를 표시하고 또 그랬더니 그 사모님께서 오히려 정말 오히려 고맙다고 하면서 웨버 대령님의 유품을 네. 쉽게 말해서 저한테 우리 국가보훈처에 기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분은 대한민국 사람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살아서도 또 돌아가셔서도 대한민국을 더 사랑하는 분이구나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짠한 그런 감동을 느꼈습니다.
네. 이 미국에서는 이 미군들이 전쟁이 끝나고 왔을 때 고향 사람들 심지어는 친인척도 어디 갔다 온지도 잘 모르고 그렇게 관심도 적었고 또 이분들도 너무나 많은 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상처가 있다가 한국의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많은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타기하신 그 옴스테드 전 중장도 저희와 네. 인터뷰에서 잊힌 전쟁이 아니라 잊힌 승리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미국의 그런 참전 용사들의 아픔과 또 자긍심 여러 가지가 이렇게 교차해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저도 베트남 전 전사자의 네. 아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참전 용사들의 그런 아픔과 또 어떤 기억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저는 어릴 때부터 실감을 해온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옴스테드 장군님의 말씀처럼 네. 그런 아픔이 어떤 그 과거의 그런 기억에 대한 존중을 통해서 네. 많은 사람들을 서로 이렇게 단결시키는 그런 소중한 촉매제로 네. 항상 작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북한은 지금 전승절이라고 해서 노병까지 동원해서 예. 전쟁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데 예. 또 그렇게 선전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네. 좀 어떤 말씀을 좀 북한에 전하고 싶으신가요?
아니 역사적 진실은 그런 프로파간다로 바꿔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계인들이 그 6.25 남침 또 북한 김일성이 저지른 그 만행을 네. 샅샅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뭐 쉽게 말해서 한심하다고 뭐 평할 수밖에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한미 관계가 또 한미 동맹이 더욱더 돈독하게 그렇게 유지되어야 할 거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 그 참전국 사회 역사 교사들이 이 한국 전쟁에 관해서 자료를 만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본 저도 지원도 하고 관심도 있고 오늘도 이렇게 자리하셨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그 역사 교육 자료를 전쟁.
저는 너무 그 아주 인상적인 그런 그 감동을 받았고 이분들의 그런 노력과 또 어떤 그 경험 그런 또 노하우를 벤치마킹해서 정말 앞으로는 좀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또 사회 우리 선생님들과 또 미국의 이런 역사 사회 선생님들이 같이 좀 콜라보 좀 서로 협력하는 그런 기회를 우리 국가보훈처가 좀 나설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 좀 들어가면 확실하게 좀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미국 인구와 참전 용사들에게 정전협정 69주년을 맞아서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미국과 미국 군인들이 이 6.25 전쟁에서 했던 그 희생과 헌신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국전쟁 전사자의 이름이 각인된 추모의 벽 준공식 행사 등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박민식 한국국가보훈처장을 만나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모든 지역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새벽부터 저녁 사이 대부분 지역 소나기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24도, 낮 최고기온 32도 예상됩니다. 남포는 아침 최저 24도, 낮 32도, 양덕 아침 22도, 낮 30도, 신의주 아침 23도, 낮 29도, 구성 아침 23도, 낮 30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20도, 낮 최고기온 32도, 강계 아침 21도, 낮 31도, 희천 아침 23도, 낮 31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 흐리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최저기온 24도, 낮 31도, 개성 아침 24도, 낮 33도, 사리원 아침 24도, 낮 31도, 신계 아침 23도, 낮 31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 흐리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오후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23도, 낮 27도, 장전 아침 22도, 낮 28도, 평강 아침 21도, 낮 30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오전 오후 흐리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22도, 낮 29도, 장진 아침 17도, 낮 24도, 청진 아침 21도, 낮 26도, 김책 아침 21도, 낮 26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오전 오후 흐리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17도, 낮 30도, 김영권 아침 15도, 낮 26도, 삼지연 아침 14도, 낮 25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흐리고 한때 비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동해 북부 먼 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 0.5에서 1m, 먼 바다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U의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8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두 정상의 통화가 오전 8시 30분쯤 시작해 2시간 20분가량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 간의 전화통화는 이번이 다섯 번째로 지난 3월 이후엔 처음입니다. 중국 관영 CCTV도 양국 정상이 중미관계와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소통과 교류를 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정상의 이번 통화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 계획에 대해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앞서 자오리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자신의 길을 가고 중국의 이익에 도전한다면 반드시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자오리젠 대변인의 발언을 비판하며 양국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종의 후련성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과의 핵합의가 가까운 장래에 복원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미국 백악관의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브랜 맥거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중동아프리카조정관이 지난주 싱크탱크 전문가들과의 전화대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담에 참가했던 소식통들을 인용해 27일 보도했습니다. 맥거크 조정관은 이란과의 핵협상에서 교착상태가 타개될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플랜 B를 수립해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란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맥거크 조정관은 이란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와의 내부 논쟁에서 합의를 원하는 이란 측 인사들을 돕기 위해 미국이 추가 제안을 하길 바란다는 관측이 있다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항공모함 전단이 28일 남중국해로 복귀했습니다. 헤일리 심스 사령관, 미 해군 7함대 사령관은 성명에서 USS 로널 레이건 항모전단은 최근 싱가포르 기항을 마치고 남중국해로 복귀해 작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로널 레이건 항모전단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지원하는 일상적인 순찰의 일환으로 정상적이고 예정된 작전을 계속하고 있다고 심스 사령관은 덧붙였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의 남중국해 복귀는 최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 추진과 관련해 양국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심스 사령관은 다만 이 같은 갈등 상황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 해군 항모전단의 남중국해 복귀와 관련해서 미국이 다시 한번 남중국해 일대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비판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남중국해와 아시아 영내의 평화와 안정에 가장 큰 위협이 또 과연 누구인지 이를 통해 명확히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이 연례 군사훈련인 항광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군용기 3대가 지난 26일 타이완 방공식별구역 아디즈에 진입했습니다. 타이완 현지 매체인 타이완 뉴스는 27일 타이완 국방부를 인용해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제농 7 전폭기 2대와 와이팔 초계기 1대가 타이완 남서쪽 아디즈에서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타이완군은 전투기를 발진하고 무선 경보를 발령하는 한편 중국군 항공기 추적을 위해 방공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중국은 항광훈련이 시작된 지난 25일에도 젠16 전투기 1대와 와이팔 초계기 1대 등 군용기를 타이완 남서쪽 아디즈에 진입시켰습니다. 중국은 이번 달에만 전투기 28대, 전폭기 4대, 폭격기 1대, 헬리콥터 2대, 정찰기 27개 등 총 62대의 군용기를 동원해 타이완 아디즈를 침범했습니다. 스티븐 러그그로브 영국 국가안보 보좌관은 서방이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소통 단절로 인해 핵전쟁 가능성이 커졌다고 경고했습니다. 러브그로브 부장관은 27일 미 워싱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웨비나 행사 출연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냉전 시기에는 소련과 북대서양 조약기구라는 거대한 두 세력으로 양분돼 걱정스러운 충돌이 없진 않았지만 오늘날 존재하지 않는 정치기조에 대한 공동의 이해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과 이란은 물론이고 러시아와 중국의 기조도 불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러브그로브 부장관은 중국을 겨냥해 오늘날 우리는 미래의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다른 국가들과 같은 기반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7월 29일